곡지는 인제 내린천 오염. 이 강원도 가본 사람은 알 건데 석비례라고 그 마사토를 엄청나게 퍼부어요. 엄청나게 트럭이 줄줄이 가면서 막 태산같이 퍼부어. 근데 그 흙이 한 3년만 있으면 바닥에 가라앉아서 딱딱하게 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마사토 안에 있는 점토 성분이 그 뭐야 장석하고 섞여서 장석이 또 납작해요. 납작한 부분하고 섞여서 납작한 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파쇄기로 깨부숴야 되는데 그냥 또 흙을 몇십 차나 사서 붓는 거야. 계속 흙을 쏟아부어서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흙을 쏟아부으면 그 마사토 흙에는 굉장히 많은 공극이 있기 때문에 입자가 거칠어. 그래서 흙 속에 구멍이 뿡뿡뿡 뚫려서 농사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흙이 농사 잘 돼. 점토같이 흙이 달라붙으면 잘 안 되고 흙 속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푸석푸석한 흙을 쓰니까 다 떠내려가서 비만 오면 황토물이 돼버려요.
나무 심을 때도 마사토에 심고 그리고 연탄재 같은 거 깨서 나무 심어놓으면 생각보다 잘 되는 이유가 그쵸. 연탄재에도 공극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안동댐에서 밑에 이마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미세한 입자가 엄청 떠 있어요. 그래서 산 전체가 그 이상한 흙인데 아주 미세한 가루 입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수돗물도 못 먹어. 그래서 안동 사람들은 안동댐 물을 먹어야지 이마댐 물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원래 이제 이마댐에서 포항까지 파이프로 연결해서 그 포항으로 물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물이 안 좋아서 포기했어.
물이 안 좋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흙 자체가 안 좋아요. 마사토가 아니고 그 지역 흙이 원래 그래. 내가 볼 때 퇴적암 흙인 것 같아. 붉은 흙인데 가루가 돼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낙동강 물도 비만 오면 다 오염돼요. 맨날 뭐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비만 오면 완전히 황토물이 된다고.
맞아요.
낙동강에 비 오고 난 데만 한 가보라고.
어릴 때도 그랬었어.
완전 황토물이야. 근데 그게 내 생각에는 이마댐 때문에 이마댐 없으면 더 오염되지. 이마댐 때문에 조금 막아줬는데도 오염된 거예요. 거의 1cm 안도 안 보일 정도로 짙은 황토물이 내려와요. 낙동강이. 그래서 낙동강 물은 원래 안 좋고 4대강이고 4대강 반대고 다 안 좋아. 낙동강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멀리서 보면 하, 아름답잖아요. 오마이뉴스 기자들은 가보고 거기 쓰는지 모르지만 가까이 가서 낙동강 버드나무 밑에 탁 앉아보라고. 일단 날파리가 500만 마리 달려붙어. 그러니까 막 멀리서 사진 찍으니까 아름답지. 근데 그 버드나무 밑에 가서 탁 누워서 낮잠을 한번 때려보라고. 날벌레 500만 마리, 파리, 뭐 새파리, 등에 엄청 공기해요.
같이 막 시골 완전히 오진데도 보면 물이 이렇게 막지 않아요.
아, 그게 오염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흙이 안 좋아서 그런 게. 물론 이제 퇴비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낙동강은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거 틀려요. 근데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 참 그렇다는 거죠. 다음 순차적 등교가 옳다. 부작용이 있어도 이게 좀 해봐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전문가 말은 믿을 수 없다. 전문가도 아는 게 없다. 그리고 마스크가 중요하다. 손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틀린 얘기다. 그리고 말만 안 하면 하지 않으면 된다. 굉장히 막 밀접 접촉을 했는 것 같은데도 지하철 같은 데서는 전파가 안 되고 5분간 대화하면 100% 전염되버려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등 돌리고 말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뒤로 보고 일본 영화 보면 항상 등 돌리고 대화하더라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이게 전쟁 상황이에요. 이 적이 항상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리장성 뒤에 숨으면 안 되고 적을 째려보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등교를 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지 무작정 이렇게 다 틀어 막아버리는 것은 이것은 안 좋은 생각이다. 다음 곡지는 구조론 제자의 의미. 이건 제가 사이트 개편을 하고 이제 에세이를 한 편 쓴 사람만 회원으로 받아주려고. 근데 무작정 회원 가입하면 안 받아줘요. 아, 급주는 거예요. 에세이 한 편 써. 이미 가입한 사람 괜찮고.
야, 특혜가 있네.
그렇죠. 원래 기득권 있어.
기득권 있네.
기득권 인정해야 돼.
야, 좋겠다.
잘릴 사람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건 아까 영국 좌파가 망한 이유가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했듯이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론 제자라는 건 뭐 소림 제자처럼 어떤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여러 명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우주가 처음 탄생한 게 이 첫 번째 사건이고 37억 년 전에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한 게 두 번째 사건이고 1만 5천 년 전에 인류가 문명을 만든 게 세 번째 사건이고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부족민이라면 그 문명이나 사건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건 속에 있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갈까 말까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받는다는 것은 뭐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사건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사건의 흐름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전쟁 상태가 되면 그 전쟁 에너지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새는 날갯짓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고 물고기는 헤엄쳐서 가는 게 아니라 물결을 타고 가는 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인간은 문명을 타고 가는 존재다. 문명이 이미 탔기 때문에 이미 버스를 탔어. 출항하는 항구에서 출항하는 배에서 한번 타버리면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막배가 끊기면 이제 섬에서 자야 돼.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거네.
그렇죠.
지금 올라타 있는 거야. 내려올 수 없어. 예. 내려오면 망하는 거야 이제. 예.
한국도 이제 방향이 정해져 버렸어요. 한국은 이 세계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그걸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리주의냐 실용주의냐 절대주의냐 상대주의냐 이거 뭐 볼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잘 찍으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판단하기 쉬운 거라고. 이거 왜 이렇게 써놨냐면 전자는 방해자가 없는 거고 후자는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안 되는 거는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고 왜 만나지 못하냐면 방해자 때문이다. 시골에 있으면 부모가 방해하고 친구가 방해하고 항상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가다 보면 교도소에 가 있고 이 방해자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이 성공을 못한 것은 다 방해자 때문이라고. 잘 살펴봐. 여러분 주변에 항상 뭐 해코지한 사람이 있어.
그 방해자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합리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그러니까 여기 순화적으로 합리주의냐 실용주의냐 절대주의냐 상대주의냐. 그 방해자라는 게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이죠. 그 환경에 방해를 안 받으려면 단순화된 구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거리 두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그 뭐야
혼자 사는 사람이래.
아니 그 있잖아요 우사인 볼터. 아 그 사람 100m 경주에서 2위 그룹하고 2m 앞서가더라고. 거리 두기의 달인인 거야.
아니 그 사람도 지하철 타면 똑같아지죠.
하여튼 맨 앞에 가면 방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걸치적인 사람이 많아. 어느 분야든 뒤에 가면 항상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방해자예요. 아까 내가 고졸근성 이야기했는데 고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방해자야. 내가 고졸이라 치면 도움이 안 돼. 얘도 도움이 안 돼. 얘도 도움이 안 돼. 얘도 도움이 안 돼. 다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서울대 출신하면 얘도 도움이 돼. 얘도 도움이 돼. 다 도움이 돼. 그러니까 윤석열도 윤석열이 장모도 도움되는 사람을 사위로 삼았잖아. 이 사위는 도움이 돼.
도움 안 되겠던데.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정말 도움이 안 되네.
줄줄이 딸려 들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장모 입장에서는 도움되는 사위야.
장모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데 너무 출세했었어. 네. 직장에 출세해야 되는데 너무 출세하면 타겟이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제가 이게 쭉 순한데 이게 옳고 그러고 뭐 이런 따질 필요가 없고 뭐 뒤에 전자는 방해를 안 받는 코스고 후자는 방해받는 코스예요. 그래서 절대주의를 가면 방해를 안 받는데 상대주의로 가면 일단 상대를 많이 해줘야 돼. 왜냐하면 상대주의니까 이 사람도 상대하고 저 사람도 상대하고 혼나 상대해야 돼. 절대주의는 예를 들면 절대군주 누가 누굴 상대하냐고 상대 안 해주면 돼. 그러니까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뭐가 다르냐면 상대주의는 자기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에너지를 빼먹어야 돼요. 그럼 상대를 해야 돼요. 근데 절대주의는 아니랑 안 놀아. 누가 질문하면 안,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이런 식으로 잘라버려드는 거야.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치를 딱 보고 어느 쪽에 가서 줄을 서야 될까? 아, 절대주의 쪽에 가서 줄을 서야지. 상대주의 쪽에 가서 줄을 서면 뭔가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면 보수 정당은 노선이 계속 바뀌어. 박근혜 때는 뭐 복지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통일 대박 그러다가 또 아니다 그러다가 막 김종인 봐 줄 잘못 서가지고 막 그럼 김종인 원래 진보 쪽에 와야 되는데 계속 보수 쪽에 희소 가치가 있다고 그쪽이 기웃거리다가 우습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김종인 철학이 진보주의야. 근데 이제 안 알아주니까 박근혜가 알아주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지. 그때 노태우 때 김종인이 약간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폈어요. 그 노태우가 경제정책을 그렇게 망친 건 아니라고. 김영삼부터 망쳤지. 그 진보인데 이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보수 쪽에 붙으니까 결국 이제 그게 실용주의를 하다가 망한 거야, 김종인은.
스텝이 꼬여버렸네.
근데 먹고 살려면 실용주의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교육이라고. 교육이라는 것은 일단 인생의 큰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살려고 실용주의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그거고 이 근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것은 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이냐 다운 논이냐 진보냐 보수냐 공자냐 노자냐 이성이냐 본능이냐 여기서 크게 방향을 정해놓고 세부적으로는 본능을 따라가도 되고 침실에서 본능을 따라가야지 침실에서 뭐 이성 그러고 그러면 그건 뭐 애기가 안 생기잖아. 그래서 퇴계도 낮퇴계가 있고 밤퇴계가 있는데
그건 뭐야?
낮에는 도덕군자고 밤에는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큰 방향을 정할 때는 이 올바른 쪽으로 정해야 되고 밥 먹고 살 때는 또 실용을 챙겨야죠. 근데 실용은 혼자만 알고 이제 어디 가서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령이나 꼼수, 편법 이런 거는 그냥 자기만 알고 있어. 그걸 교과서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
왜?
그러면 다 그것만 하려고 그래.
꽤 유용하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면 구조론에서 진보하고 보수를 50도 50도 똑같이 가지면 어느 날 보면 다 보수만 와 있고 진보는 한 놈도 없어. 진보적으로 계속 밀어야 중간쯤 와 있는 거예요.
겨우 중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다 보수. 다 요령 꼼수 이러고 공부한 놈 한 놈도 없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애들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럼 다 놀고 있지. 누가 공부하고 있겠냐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 둘 중에서 전자를 가르치는 거. 후자는 안 가르쳐도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뒷공으로 다 한다고.
인간의 본능처럼.
그렇죠. 그걸 굳이 뭐 가르쳐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보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수는 각자 자기 집에서 하는 거고 선비들이 모인 공론의 장에서는 진보를 토론하는 게 맞아요. 일단 뭐 엘리트들이 모여서 점잖은 이야기하는데 뭐 어느 술집에 뭐가 세자 서비스가 좋더라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는
영박.
영박이에요. 네.
어느 개고기 집에 뭐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철학이란 것은 원래 그런 것이다. 다음 곡지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뭐 했던 얘기인데 어디 갔지 그 글이 없어져 버렸어.
저기 위에 있어요. 구조 칼럼에.
이거 거기가 있지.
두 번째.
이건 아까 좀 했던 얘기고. 네. 이 교육의 본질은 아까 삼성 이야기 했습니까? 하여튼 그 삼성 이병철은 자제들한테 인문학을 배우라고 얘기했고 박정희는 이공계로 가라 그러고 둘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네. 박정희하고 이병철 철학이 엄청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박정희 말도 맞아요. 근데 이 100년 단위 큰 흐름으로 보면 중국이 저렇게 꽉 막힌 이유가 이공계 출신밖에 없어서 그런 거야. 만약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인문계라면 조금 대화가 됐을 거라고. 지금 중국이 계속 트러블을 만들고 있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게 이 이공계 쪽 사람들이 원래 이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저렇게 돼요.
도님 혹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국 왜 이공계 쪽이 공산당을 다 지배하고 있는
공산주의 철학이야.
공산주의가 원래.
예. 그러니까 뭐 박 박정희 때 맨날 뭐 공리 공론을 타파하자, 막 실용주의로 가자, 이게 공산주의라고 박정희 빨갱이 나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공산주의는 과학주의이기 때문에 과학 아닌 건 다 빼자, 인문학은 과학이 아니지, 그러면 인문학은 없애자, 이거 분석행류지. 그러니까 현대판 분석행류가 일어난 거예요. 인문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 소련하고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이제 수학을 기술 문제풀이만 가르치고 미국은 문제풀이 필요 없어, 인문학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다가 수학이 안 돼서 그래서 우주 개발이 안 된 거라고. 그래서 스푸트니크 쇼크를 먹고 뒤늦게 막 우리도 수학을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존 드위가 미국을 완전히 망쳐놔서 문제풀이 이건 가르칠 필요가 없지, 이걸 왜 해? 뭐 전자계산기로 하면 되지, 뭐하러 문제 풀고냐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지, 왜 전자계산기로 두드리면 되지, 뭐하러 그 풀고 있어. 하여튼 여기서 이 방향이 충돌한다는 거죠. 근데 70년대는 박정희 말이 맞아요. 그런데 21세기에는 인문학이 중요하다. 21세기는 70억이 한꺼번에 경쟁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처럼 공장은 중국에서 돌리면 돼.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국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다운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미국에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국제 분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식은 공유되는 것이다. 근데 반칙하려는 사람하고 지식을 공유 안 할 거라고. 일단 의학을 가지고 막 공유를 하는데 중국은 막 중의학을 하자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지식을 공유하고 싶겠냐고, 돌아버리지. 무슨 중의학이야. 설사 약초 중에 뭐 효과가 있는 게 있다 해도 그 방향으로 가면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져요. 앞으로 이제 그게 매몰돼서 계속 약초만 찾아다니고 막 국가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가 그 코로나에 효과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설사 그게 효과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한약방으로 달려가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코스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음 곡지는 철학은 잔인하다. 이 말은 이 큰 방향을 정하는 문제는 그냥 O에서예요. 그냥 O 아니면 S, X. 이거 아니면 저거 맞거나 아니면 틀렸거나 둘 중 하나지, 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철학이 뭐냐, 이거 뭐 철학이 뭐냐고 질문하면 그게 바로 철학이야,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되고. 근데 다 그러고 있어.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린 거지. 아, 노자 말도 뭐 장자 말도 마르크스 말도 플라톤 말도 다 들어놓으면 뭐 보약이 되느니라, 이런 말은 그 철학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 말도 맞아. 근데 그건 철학이 아니라고. 이발소 그림은 그림이 아니고 봉작은 음악이 아니고 방향이 틀리면 그건 안 쳐주는 거예요. 중의학은 의학이 아니야. 사람을 치료한다고 해서 다 의학이라고 쳐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아프리카 주술사들도 엄청 치료하는데 그 주술사들도 의사라고 해야지. 그건 아닌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서는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70억 인류를 상대해서 70억의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돼요. 70억을 가르치려는데 막 중요하게 못해, 그리고 막 인삼 먹으면 치료돼, 그리고 계속 가라로 막 이렇게 가면 괜히 나중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노자는 철학자가 아닌 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도덕경 첫머리가 바로 철학의 부정이에요. 이 세상에 철학은 없어, 이렇게 해놓고 시작한다고. 철학은 없어 하는 놈이 무슨 철학이냐고. 철학이 없어 하는 건 철학이 아니죠. 도를 도라고 말하고 명을 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철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노자가 솔직한 사람이긴 해. 그 말이 맞지. 그 당시에는 철학이 없었어. 노자 시대에 철학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맞는 말인데 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대로 방향을 제시한 사람 딱 두 명 있는데 하나는 공자하고 하나는 니체인데, 니체는 좀 소성적이에요. 초인 개념은 자기 혼자 까보는 거고 대성 개념은 지식을 공유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공유할, 아, 저 사람하고는 지식을 공유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교육이지, 뭔가 개별적인 지식을 얻는 것은 그냥 학원에서 배우면 돼.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 것을 한 6개월이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5년 6개월은 뭐하러 초등학교 다니냐고. 그냥 다니는 거야. 친구 사귀는 것도 배우고, 그냥 부모가 애를 감당하려면 골치 아프잖아. 애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어서 부모들이 다 돌아버리려고 그러는데 골치 아픈 애들 학교 보내버려야지 어쩔 거야.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거지. 실제로 6년 동안 배우는 게 얼마 안 돼요. 3, 4학기는 다 배워. 그래서 지식은 그냥 학원에서 배우면 되고 도서관에 놔두면 되잖아. 그걸 왜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니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의사결정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 하면 왕따가 돼서 지식을 공유를 못한다고.
그 전에 동훈님 예. 구조론 게시판에서도 누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할 생각만 하면은 정작 그 공유할 건데기 지식은 만들지 못하지 않느냐.
아니 대부분 지식은 공유해서 나와요. 노벨상 받는 사람들 보면 다 그 한 집안 사람들이야. 다 선후배로 다 엮여 있고 다 한 패거리야. 패거리가 있어. 유태인만 노벨상을 받는 게 이유에서 다 한 집안 사람들이 싹 먹어치우는 거야. 밀어주고 당겨주고 자기들이 다 짜고 친다니까. 우리는 이제 개인이 막 천재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한 패거리예요.
우리도 짜고 치자.
그렇죠. 그 짜고 치려면 그 짜고 치는 멤버를 만들어야 돼. 근데 고졸들은 그게 안 돼. 서로 의심하기 때문에 저 새끼가 내 아이디어 빼가지 이러고 다 서로 이렇게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고졸들은 그런 팀을 못 만들어요. 고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분야도 좀 낮은 그룹은 그래. 서울대에서 좀 떨어지는 서울대 애들은 다 그렇다고. 명문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분야든 예를 들어 청와대라고 하면 청와대 안에서도 그 제일 잘 나가는 그룹이 있고 또 서울시라면 좀 이제 밑에 그룹이 있다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면 각 부서의 내각 뭐 장관들에게 명령해서 엘리트 한 파트당 3명씩 보내. 쫙 모아놓고 한 7, 8씩 모아놓고 청와대 안에 쫙 앉혀놓는다고. 청와대 700명 중에 그 중에 몇십 명은 각 부서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만 싹 모아놓지. 그럼 그 엘리트들은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다 존경스러워. 아, 이 사람 하버드에서 왔고 저 사람 어디서 왔고 막 다 그러니까 가만 얼굴만 봐도 감동적이야. 근데 청와대 중에도 조금 그 안 되는 구석이 있어. 그쪽 좀 떠밀린 애들. 그런 게 어느 분야든 다 그게 있다고요. 그럼 걔들은 살짝 고졸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그 최고의 그룹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프로야구 팀이라도 예를 들면 그냥 잘해보자 열심히 해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되는 팀은 한 유망주가 한 다섯 명이 동시에 나타나요. 막 투수 타자 이렇게 한꺼번에 막 옛날에 김재현 유지현 서용빈 이 세 명이 한꺼번에 나타나요. LG에 그런 식으로 한 대여섯 명이 트리오 뭐 다섯 명 이런 식으로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옛날에 그 머니볼 그 팀도 실제로는 그 갑자기 유망주 한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돌아온 거예요. 그 유망주를 잘 끌고 모은 게 제주지. 그럼 거기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35살, 34살, 31살 이렇게 쭉 흩어져 있으면 시너지 효과 안 생겨요. 대부분 보면 아, 저 팀은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 그럼 젊은 선수가 우르르 비슷한 연령대로 있어야 되는데 아 쟤는 이종범이 군기 잡아서 다 망치고 있구나. 아 저 팀은 이태호가 다 망치고 있네. 아 저 팀은 저 선수가 꼰대질해서 다 지금 팀을 망치고 있구나. 이게 다 보여 내한테는. 그래서 내가 넥센 같은 팀을 이렇게 보는 이유 넥센은 젊은 선수 우르르 가와.
근데 그 우르르 갔다는 얘기는 누군가 그 우르르 뽑았다는 얘기.
그렇죠. 이장석이 그걸 잘했지. 그것도 머리가 좀 그쪽으로 머리가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젊고 이런 사람들을 우르르 한꺼번에 모으면 팀이 갑자기 확 살았는데 그냥 FA로 그냥 연봉 100억씩 주고 그건 절대 융화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이 나가. 하면 꼭 삐져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런 게 엄청나게 심한 게 예를 들면 그 박병호만 해도 이태권이 돌았다 하고 그날 통곡했다는 거야. 아이고 난 망했네 인류가 내 자리인데 내 끝났네 그 이야기 듣고 와 황당하네. 그 얘기가 뭐냐면 좀 젊은 선수라면 예를 들면 내 포지션에 어떤 잘한 선수 온다고 해서 낙담 안 해. 왜냐면 내가 젊으니까 내가 20살인데 뭘 걱정이야.
배우면 되지.
근데 이제 25살 되면 좀 불안하거든. 여기서 밀리면 끝이야. 박병호도 이제 불안한 거야. 원래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태권이 내려와서 낙하산이야. 그럼 나는 이제 막 그 다음날 이제 코치가 와서 아, 네 살려줄게 저쪽으로 가면 돼 이렇게 그러다 결국 넥센으로 넘어와서 살아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박병호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해. 그래서 자기 포지션 뺏길까봐 맨날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그런데 장가를 잘랐어. 그래서 부인이 계속 위로를 해줘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좀 멘탈이 강해졌어.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도 그 정도로 이 그럴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그룹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뭐지 유럽 축구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네. 패거리를 데리고 오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렇죠.
다 하나씩 하나씩 체리피킹 하듯이 뽑아오잖아요. 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어떤 구조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잘하는 놈 한두 명 뽑으면 우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르르 하는 그 방법은 젊은 유망주 키우는 방법은 우승권에 가는 거지 그걸로 우승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머니볼 우승 못해서 그때 노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경험 있는 베테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무너지면 그 사기가 전파가 돼가지고 다 다운돼 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유망주 여러 명인데 한 명이 삽질하면 다 삽질이 갑자기 전염돼. 그래서 분위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젊은 유망주만 가지고 우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팀을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우승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일단 유망주를 모으고 그때부터 이제 첫 단추를 깨고 이렇게 가야지 FA로 노장 데려와서 절대 우승 못해요. 그런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다음 국지는 관계의 중심의 세계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건 제가 그 구조론 사이트를 리뉴얼 하면 그 구조론을 소개 글을 좀 써야 되겠다 해서 구조론은 관계 중심의 세계관을 제공한다 이렇게 소개 글이라고 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이래서 소개가 안 되겠다 이러고 쓰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압축해야 되는데
못 읽어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관측해서 세상을 인식하는데 그 관측되는 건 다 변화예요. 만약 우주에 변화가 없다면 관측 자체도 불가능한 거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정말 눈으로 들어오겠냐고. 관측한다는 건 눈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들어온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만 관측할 수 있다. 근데 변화라는 게 뭐냐면 관계의 변화가 변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원자론적 관점에서 보면 물질은 고유한 속성이 있는데 그 원자 안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원자 속에 성질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안 튀어나와. 어떻게 꺼내냐고. 꺼내려면 원자를 깨야 되는데 원자를 깨면 원자는 안 깨진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는 관계밖에 없고 우리는 관계만을 인식할 수 있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관계다. 그 관계가 사건 안에서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으로 움직여가면 그것이 구조다. 근데 그 관계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구조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구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질에서 양까지 가는데 질, 입자, 힘, 운동, 양에서 우리가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입자, 힘, 운동까지는 겉에서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제자리에서 엔진이 돌고 있다. 그럼 멀리서 보면 저 차가 지금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움직여야 할 수 있다.
그렇지. 움직여야 할 수 있지. 엔진을 뜯어볼 수도 없고.
근데 안에서 돌고는 있다.
그렇죠. 질, 입자, 힘, 운동, 양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요 안에 운동까지는 그 내부에 갇혀 있으면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은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양은 침투한다 하기 때문에 외부에 침투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관계가 사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구조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원리에서 관계가 일방향으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지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얘기가 다 풍선 효과로 다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나온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관계가 연결되면 하나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 하면 저 사람하고 결혼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남자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다면 아, 그 이전 여자하고 헤어졌구나. 말 안 해도 눈치채야죠. 헤어졌나 하고 또 물어보면 안 되지. 결혼했다 그러면 아 헤어졌구나 이렇게 이렇게 관계라는 것은 링크 하나 연결되면 반드시 하나 끊어져야 돼요. 그런데 연결되는데 또 연결되면 그게 바로 아까 진립자 힘 운동량. 그 내부적으로는 계속 연결이 돼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일단 이쪽 질과 저쪽 질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질과 입자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입자는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밖에서는 잘 안 보여. 그래서 이쪽 질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저쪽 질에 해당될 수는 절대로 없다. 마찬가지로 이쪽 입자에 속하면서 저쪽 입자에 속할 수는 없다. 근데 이쪽 질에 해당되면서 입자에 해당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질에 해당되면서 입자에 해당되면서 힘에 해당될 수 있어. 근데 질에서 질이 두 개가 되거나 입자가 두 개가 되거나 힘이 두 개가 될 수는 없고 그 중에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돼요. 계속 하나를 버리면서 질은 입자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입자는 힘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힘은 운동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운동 양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이렇게 버리면서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 더 이상 못 가고 양에서 끝나.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 수가 있고 세상은 결국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시간 좀 남아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지난번에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좀 하려다 까먹은 것 같아요. 장미가 빨간색이든 내가 빨간색이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물이 차갑든 내가 차갑든 차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해놓으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어디 써놨지? 데카르트 우상인가?
네, 데카르트 우상.
하여튼 이 얘기의 결론은 결국 그 관측자를 배제하는 얘기예요. 데카르트가 뭐 맞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맞는 말을 하려고 한 거야. 데카르트도 자기도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막 수정하고 그러더라고. 네. 나는 생각한다, 뭐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은 무시해도 되고 그게 낚이면 안 되고 누가 뭐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풍선 효과다.
풍선 효과라는 말은 네. 뭔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하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를 추동한다 뭐 약간 이런 얘기.
네, 그런 얘기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 끊어지면 하나가 연결되는 것도 있고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역대칭도 있고 정대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우상을 깨라는 것은 관측자를 버리고 그 자체의 메커니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나를 사실 버려야 돼요. 그 내부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배우면 비우면 뭐가 남냐 순서가 남아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장미가 1번이고 뇌가 2번이야. 이 순서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가 1번이고 생각은 2번이야. 데카르트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순서는 절대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닐 수도 있고 장비가 장비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순서는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정확히 보면 빛이 장비를 거쳐서 뇌로 침투한 거지. 빛이 1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따지는 게 수학의 추론이다. 최종적으로 뭐가 남냐면 수학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의미가 있는 건 철학과 수학을 결합한 거라고. 그전은 철학자는 철학자고 수학자는 수학자였는데 철학이 수학이고 수학이 철학이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이게 뭐 비타겐슈타인인지 뭐 칸트인지 이제 독일 관념 철학은 다 수학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개똥 같은 소리다. 근데 제가 좀 읽어보니까 많이 읽지는 않는데 한 몇 페이지 읽은 걸로 말하면 그 양반도 나름대로 구조론을 연구했어. 근데 그게 수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존재가 1번이고 생각이 2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다.
그렇죠.
생각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네. 존재라는 게 뭐냐, 뭘 보고 존재라고 할 거냐 이걸 또 따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구조론을 보면 나란한 게 존재예요.
나란히.
생각한다는 그 나란한 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나란한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나란한 게 없으면 그 변화를 추적할 수도 없어요. 또 뭔가 변했다고 치고 변했는 게 알 게 뭐야. 우주 공간에서 뭐가 있어. 근데 그게 변했어. 근데 나 보고 쩌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 예, 그걸 추적하려면 내가 그 변화하고 나란히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은 어떤 둘이 나란하게 간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말은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존재고 생각이 1이에요. 1에서 2로 가는 게 아니고 2에서 1로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두 개가 있었고 그중에 뭐가 하나가 변했어. 변했네. 나라는 게 깨지면서 우리가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데카르트가 말하는 존재라는 건 지금 동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랑 의미가 좀 다르게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숨 붙이고 사는 것, 그걸로
이 양반도 수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언어가 딸려서 포기한 거예요. 말하다가 막 얼버무린 거야. 그렇죠. 근데 감각이 있는 사람 대충 아 이런 얘기구나 하고 눈치로 아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존재라는 것은 나란한 거예요. 나란하지 않으면 그건 존재가 아니야. 존재는 반드시 2라야 돼요. 그 변화는 그 2에서 1로 가는 변화만 있지 1에서 2로 가는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1은 1이니까 2로 갈 수 없지. 왜냐하면 1이니까.
그러면 기존 수학하고 구조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2냐 1이냐.
그렇죠. 2에서 시작하냐 1에서 시작하냐. 우리는 숫자를 쓸 때 1에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나와 세밀해진 대상 그 2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과가 안 있으면 사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미 2라. 여기서 사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과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 이미 2로 시작하는 거죠. 이 사과가 내가 나란하면 사과가 있는 거예요. 사과가 저 하늘나라에 가버리면 없는 거죠.
대칭 비대칭 관계로 인식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일단 뭔가 나와 대칭이 돼야지만 내가 인식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나와 그 대칭된 그 자체를 하나의 존재라고 봐야 돼. 다시 말해서 사과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나와 사과는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과가 있으면 나도 있는 거야. 보통 우리는 아 사과가 있네 이러지 내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칭 관계 자체가 어떤
그게 존재다. 하나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 내가 존재한다 이러는데 그런 만약 우주 안에 이 모든 것이 내 컴퓨터 속의 프로그램이라면 그러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 데카르트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면
다 매트릭스예요 그냥.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매트릭스였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깨려면 그 어떤 둘의 만남 자체를 하나의 존재라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항상 완전한 존재는 오로 존재하고 여기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한테서 독립돼서 완전한 존재는 오고 내가 이것을 봤다면 내가 개입한 거네요. 그럼 이게 사가 돼요.
그럼 같이 하나의 세트가 돼버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서 봤다면 이게 3이 돼버리고 내가 더 많이 움직이면 이게 2가 돼버리고 그럼 내가 3이 되면 이쪽이 뭐냐면 시간이 돼. 내가 2가 되면 이쪽은 공간이 된다고. 내가 1이 되면 이쪽은 물질이 돼. 내가 0이 되면 이쪽은 완전한 에너지가 돼버린 거, 완전한 사건이 되는 거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네. 완전히 5가 되면.
그럼 이 자체의 논리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이.
그렇죠. 나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 자체의 논리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관측 자체도 불가능한 거 아닌가? 나하고 상관이 없죠.
아니 이 자체에서 관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 관측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관측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스스로 관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이 복잡한 얘기인데 그 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 소리.
예.
막 양자역학도 그렇죠. 뭐 슈레딩거 어쩌고저쩌고 예. 하는 것도
인간을 빼고 지가 지를 관측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논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지. 왜냐하면 일단 빛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오라야 완전한데 빛은 아무리 봐도 4밖에 안 보여. 그럼 나머지 1이 어디 갔을까? 나는 공간 그 자체라고 보거든요. 빛이 공간과 계속 이렇게 충돌하면서 오를 순간순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속은 일정한 속도일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순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간순간 멈추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빛이 공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주공간을 진행하기 때문에 빛은 불완전한 오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매질이라고 해서 그렇죠. 에테르나 이런 걸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게 복사다.
네.
그러니까 무매질, 매질 없이 그냥 지 혼자 날아가는 거라고 바뀌었는데 오히려 이제 동료님 말씀은 에테르는 아니지만 뭔가가 있다. 약간 이런
아니 이제 빛 안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둘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 없죠. 나도 모르지.
하여튼 뭔가 하나 더 있다.
그렇죠.
그 지 안에 하나 더 있든.
네. 빛과 빛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뛰어넘는 구조를 짓거든요.
아 그게 토끼다.
네. 그러니까 삐다 안에 뭔가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서로를 뛰어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네. 이렇게 보면 약간 전기장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기장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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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약간 그런 거예요.
비슷한 거죠. 뭐. 일단 구조는 다 비슷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충 그렇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